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70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먼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유럽 우주국 소속 탐사선이 먼 우주를 오래 여행한 끝에 드디어 지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해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탐사를 통해 지구에 있는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밝히는데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Allumage Vulcain, décollage.
10년 전 유럽 우주국이 해성을 자세하게 연구할 임무를 띤 로제타 우주선을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로제타호는 유럽의 에어버스 국방우주사가 만들었는데요. 이 조직의 책임자 렐프 코데이 씨는 소행성은 커다란 암석이지만 해성은 주로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We know today that our Earth has a great deal of water on it.
지구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물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해성이 지구에 있는 물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로제타 우주선은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로제타호는 해성에 다다르는 데 필요한 속도를 얻기 위해서 지구를 세 바퀴, 그리고 화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요. 이 과정이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에어버스사 소속 기술자인 시몬 바라클루 씨는 지난 2년 반 동안 로제타호가 동력을 아끼려고 수면 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So we're close to the sun. A lot of things are on.
태양에 접근할 땐 우주선을 작동시켰고요. 태양에서 멀어지면 우주선 장치를 많이 껐죠.
지난 1월에 로제타호는 수면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당시 우주선이 작동 신호를 다시 보냈을 때 독일 다름슈타트에 있는 관제소에서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로제타는 곧 해성과 10km 떨어진 거리에서 해성 궤도를 돌며 해성 표면을 측정하고 지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는 해성 표면에 착륙할 소형 탐사선 필라이호를 발사합니다. 에어버스 국방우주사의 렐프 코데이 씨는 로제타호와 필라이호가 해성 가스와 먼지를 측정하고 표면 사진을 전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It will also have a very nice radar system on board it, which will communicate.
필라이호에는 해성 궤도를 도는 로제타호와 교신할 고성능 레이더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필라이호는 이 레이더 신호를 써서 해성 핵 중심부를 조사할 예정인데요. 지표면과 주변 환경을 그저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표면 아래에 실제로 무엇이 있는지 조사합니다.
로제타호는 1년 동안 해성 궤도에 머물면서 탐사 작업을 수행합니다. 필라이호가 해성 지표면과 지표면 아래를 조사하는 동안 로제타호는 해성이 태양에 접근하면서 뜨거워질 때 해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말라리아 백신이 상용화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현재 나온 백신은 접종했을 때 4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수치는 다른 질병 백신이 보여주는 성공률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라리아가 한 해 6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는 실정을 생각하면 이 정도 효능도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영국계 제약회사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사가 말라리아 백신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백신의 효능을 점검해봤는데요. 그 결과 백신을 5살에서 17살 사이 아이들에게 접종하면 성공률이 반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 성공률은 사실 보통 다른 백신들이 보여주는 효능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말라리아 백신 효능 점검에 참여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메리 하멀 씨는 말라리아 백신이 보여준 효능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It's a pretty good vaccine, I would say.
아주 좋은 백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성공률이 30% 안팎으로 될 것으로 기대했거든요.
이 백신은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말라리아 가운데 3분의 1을 막았습니다. 대부분 다른 질병 예방에 사용하는 백신은 80에서 90% 이상의 성공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말라리아같이 기생충이 옮기는 질병을 막는 백신이 이전에는 개발된 적이 없어서 이번에 나온 말라리아 백신이 아주 특별하다고 하멀 씨는 강조합니다.
So the burden of malaria is so high across sub-Saharan Africa.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에서는 말라리아 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효능으로도 말라리아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1년에도 몇 번씩 말라리아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말라리아 백신이 이런 지역에서 말라리아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멀 씨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백신은 유아에게는 덜 효과적입니다. 말라리아 예방 성공률이 27%였고 또 치명적인 종류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백신 효능이 18개월을 넘기지 못한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메리 하멀 씨는 지적했습니다.
It did decline.
생각보다 효능이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접종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추가 접종이 백신 효능을 늘릴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크리스 플로우 박사는 이번에 나온 백신이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전문가 가운데 한 명입니다.
We don't really have a silver bullet. This is a first-generation vaccine, and we don't.
당장 특효약은 없습니다. 이번에 나온 백신은 1세대 백신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병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약을 원하겠죠. 하지만 말라리아 같은 경우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에 나온 백신도 아주 좋습니다. 백신 개발을 축하할 만합니다.
하지만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말라리아를 연구하는 조나단 커티스 박사는 달리 생각합니다. 커티스 박사는 효능이 낮은 백신을 비싸게 살 가치가 있는지 반문합니다.
Who is going to pay to deliver this vaccine, which is not a cheap vaccine to manufacture?
누가 이렇게 비싼 백신을 사겠느냐는 거죠. 게다가 1,000명에게 접종하면 그 가운데 20명에게만 효과가 있는데 이런 백신을 누가 사겠습니까?
말라리아 백신을 개발한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사는 유럽 규제 당국에 백신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회사 측은 백신 가격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판매 가격이 생산비를 감당해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사는 또 제품 가격의 5%를 떼 말라리아 백신 연구에 다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 관련 비영리 기구인 PATH와 다른 주요 관련 단체들은 말라리아 백신이 치명적이고 위험한 종류에도 50%의 예방 성공률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백신의 효능은 이 같은 요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PATH 부회장으로 제품 개발 분야를 맡고 있는 데이비 카슬로우 씨는 백신이 출시되기 전에 더 연구해야 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도 덧붙였습니다.
For the foreseeable future, you know, this is what we have. Is it
현재까지 우리가 보유한 백신이 완벽하냐고 묻는다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시작이냐고 물으면 답은 그렇다입니다.
현재 다른 말라리아 백신들도 개발 중인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는 생활 속 과학상식 시간입니다. 요즘 아프리카, 특히 아프리카 서부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 탓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볼라 바이러스와 연관된 과학 원리 김정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에볼라는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때는 1976년인데요. 필로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이 바이러스는 처음 발견된 콩고 공화국에 있는 강 이름을 따서 에볼라라고 불립니다. 증상으로는 열이 나고 근육 경련이 일어나거나 몸이 처지고 머리가 아프고 설사가 나는데요. 상태가 심각해지면 인체 내외부에서 출혈이 시작되고 마침내 사망에 이릅니다.
에볼라는 어떻게 전염되는 건가요?
네, 에볼라는 침팬지, 박쥐, 영양 등 감염된 동물을 접촉하면 전염됩니다. 사람 간 감염은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 즉 감염된 체액이나 분비물로 이루어지고요. 드물게 성적 접촉을 통해서도 전염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만질 경우에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국제사회의 걱정거리로 떠오른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죠?
그렇습니다. 일단 치사율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그냥 죽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것이냐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바로 치료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백신 같은 경우는 현재 몇 가지가 나온 게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체 실험을 거치지 않아서 당장 사용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네, 오늘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관련된 과학 원리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통제를 잘하면 피해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관리 가능한 감염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에볼라같이 직접 접촉을 통해 전달되는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감염되는 것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네,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